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시 주석과 아베 총리는 이날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30분간 회담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역사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관한 중대한 원칙 문제라면서 일본이 역사를 직시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나와 일본 내각은 여러 기회를 통해 약속했다면서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역사 문제에서 인식을 계승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센카쿠 중국명 갸오이다오를 둘러싼 양국의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중일 간 해상연락 채널과 양국 간 안보대화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일 관계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등으로 경색돼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유한 나라들이 개발도상 국가들을 지원할 때 정치적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20일 인도네시아에서 개막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원조 정책을 옹호하면서 세계 부강국들은 정치적 조건 없이 개발도상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은 상호 존중과 평등의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며 중국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정치적 조건 없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연간 수백억 달러어치의 천연 자원을 수입하고 대규모 석유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채무구제 등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독재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아무런 정치적 요구도 하지 않는 등 인권 문제에 무심하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홍콩 정부가 20일 선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은 홍콩이 오는 2017년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도심 점령 시위에 나섰던 반중국 시위대의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개혁안은 행정장관에 출마하는 모든 입후보자들에게 친중국 성향인 지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중국 당국의 방침에 철저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혁안을 거짓된 민주주의라며 올 하반기에 개혁안이 제출되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이날 개혁안에 항의해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가두행진에는 일부 민간인들이 지난해 도시 점령 시위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들고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 몇 시간 만에 추가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중부 도시 타이즈와 남부 항구 도시 에덴에 있는 후티 반군 근거지들을 겨냥해 이뤄졌습니다. 공습이 이뤄지기 전 후티 반군은 타이즈의 정부군 여단 사령부를 장악했습니다. 타이즈와 에덴에서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 사이에 지상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1일 지난 한 달간 후티 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실시한 공습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예멘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예멘이 중재하는 평화회담 재개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모든 예멘 당사자들이 포괄적인 정치 전환 과정을 위한 회담을 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국영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마그레테 베스테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2일 가스프롬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가스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등 막강한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거 의원은 또 가스프롬은 가스 시장에서 경쟁 업체들의 진입을 막고 스스로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들을 시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김연호입니다.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기존의 남북 관리와 총국 간에 합의되지도 않는 이런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이 북한에 친지를 둔 미국 내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을 오는 24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22일 오전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을 오는 24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유예 방침을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문의에는 검토하겠다고만 했을 뿐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1일 관리위원회를 통해 3월분 임금 지급을 유예해 줄 것을 북측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임금 지급 연기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오는 24일까지는 3월분 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당초 임금 지급 시한이었던 지난 20일 20여 개의 입주기업들이 기존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북측에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자신들의 인상 방침에 따른 차익분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게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현재까지 3개 기업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22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기존의 남북 관리와 총국 간에 합의되지도 않는 이런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업들에게 자제나 금고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 협회 측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남북이 오는 24일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북한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남북 당국 사이에 끼어 기업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며 사태 해결이 지연될 경우 북측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 등을 우려해 북한의 요구에 따르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북한과 조속히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이 북한에 친지를 둔 미국 내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60년 넘게 기다린 이산 가족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는 호소를 담았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21일 하원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한반도 분단의 비극과 이산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 가족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북한이 이들의 친지 상봉을 허용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친선 도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 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그 밖에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인 랭글 의원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이별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며 60년 넘게 북한의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친지 상봉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과 잠시라도 재회하는 것이 80대와 90대에 접어든 많은 이산가족들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60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다며 결의안이 이들의 상봉을 돕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랭글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처음 제출하고 지난해 11월 미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기록 영화를 상영하는 등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마크 커크 상원 의원과 함께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 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랭글 의원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노력으로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한국계 미국인은 여기에서 배제됐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 제출을 계기로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에게도 역사적 상봉을 허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친척의 상봉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다음해 12월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는 잠정세출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한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를 북한으로 또다시 날려보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영화 인터뷰 DVD와 USB 각각 2,500개씩을 전단 15만 장과 함께 날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풍선에 위성 항법장치 GPS를 달아 추적한 결과 북측으로 날아간 것이 확인됐다며 조만간 전단을 또 살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25일 북한군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군 출신 탈북 여성들이 북한 여군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폭로했습니다. 굶주림을 못 이겨서 도둑질을 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탈북 여성단체 뉴코리아 여성연합 주최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살인적인 북한의 군생활 폭로 기자회견은 과거 북한 군인으로 7년 이상 복무했던 4명의 탈북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북한 인민보안성 소속 군인으로 7년간 복무했던 김진희 씨, 노동당 입당을 빌미로 군대 내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연구실에서 부비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신성한 곳으로만 여겼던 연구실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간부 자녀들은 군복무를 경력으로 활용해 대학이나 간부 양성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만 자신처럼 평범한 군인은 출세하기 위해 성추행을 당해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간부 자식들은 알다시피 뭐 한 2, 3년 정도만 하면 거기서 뭐 공산대학이요 아니면 뭐 양성 간부 양성한다 하면서 다 뒤로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권력이 없는 우리 그 일반 노동자 자식들이나 농민들 자식들이나 진짜 힘들게 영양실적 올리면서 하는 거지.
북한 공군사령부 상위로 12년간 복무했던 박희순 씨 역시 군대 내 성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북한에서 남자는 13년, 여자는 10년 군 복무하는 동안 연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성폭력이라는 말조차 몰랐다면서 이런 게 인권 침해라는 걸 한국에 와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해자는 그냥 뭐 진짜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오히려 그 임신된 상대명은 피해자가 돼가지고 이제 배나 거꾸로 매가 생활 제재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상급한테 당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권침해인데도 인권침해라는 걸 모르고 군사범을 하는 겁니다.
북한 간호중대 복지담당 사관장으로 8년간 군에 복무했던 안혜경 씨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800g의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군인들이 꽤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씨는 배고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게 되고 군복과 군화까지 내다 팔아 배고픔을 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 정권은 이러한 현실엔 관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96년도에는 우리 간호중대 군복이 더덕에 작은 한데 싹 없어졌어요. 환자들이 간호중대 병실에 올라와서 간호중대 군복을 다 갖다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몇 달 동안 우리 군인들이 면내의 바람으로 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군인들이 완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완전 군 약탈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 군인들이 생활에는 아무 중요도 없다는 거예요.
안 씨는 또 자신이 군복무할 당시 월급이 3원이었는데 장마당에서 사탕 하나에 1원, 빵은 5원이었다며 군인 월급으로는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4군단 상사로 10년간 군에서 복무한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북한 군인들은 출세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8일 측근들과 함께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수행한 측근들이 김정은 체제를 떠받칠 핵심 실세들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들의 면면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북한 정치 전문가인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에 백두산을 방문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큰 산이죠. 그래서 백두산을 등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어떤 큰 그 김정은의 어떤 통 큰 그런 결단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사실 백두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상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가도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천지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든 그 날씨가 그런 대로 괜찮아서 개인적으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에 올라감으로써 자기가 백두혈통의 후예다 그런 것을 과시하고 또 자기가 이제 건강도 과시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백두혈통인 자기를 따르고 믿고 따르도록 선전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1위원장을 김제1위원장을 수행한 인물들은 물론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만 공군 병사들하고 그중에 이 수행한 주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주로 5명 정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황병석 군총 정치국장이 갔죠. 그래서 최근에 뭐 최용해와의 그 1위 싸움에서 이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핵심 측근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황병석 총 군총 정치국장이 갔고 최용해 당비서 갔습니다. 아주 최측근이죠. 지금 국제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최용해 당비서. 그다음에 김양근 통일전선부 부장이면서 대남 담당 비서가 갔습니다. 김양근은 뭐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그런 인물로 분류되고 있죠. 그다음에 리제일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갔고 또 리병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갔습니다. 이 사람 모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모두 최근 들어서 김정은의 적극적인 그 신임을 받는 신진 파워 엘리트다. 그렇게 이 리제이라고 리병철은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 5명이 중요 인물로서 수행을 하고 갔습니다.
네, 이들이 김정은 체제의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핵심 실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좀 단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핵심 실세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 실세로 활동을 하지만 또 상황이 변경이 되면은 다 숙청을 당한다든가 몰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이 현재까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실세로 남아 있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대체로 이제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의 그 핵심 머슴이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 보좌진들이 머슴이고 아바타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킨 일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창의적인 의견을 낸다든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뭔가 정책을 변경시키고 국가를 또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은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충성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네, 황병석 군청 정치국장과 최룡의 비서는 그동안에 2인자 자리를 놓고 단기간 중에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역할은 확실하게 분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병석은 총정치국장을 맡으면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황병석은 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황병석이 힘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북한에서는 그 지위를 점유하게 되면은 그 지위에 따라서 자기 지휘권을 발동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황병석이 군을 통제하고 있고 최용해는 당에 있는 비서로서 전반적으로 당을 통제하는 당 엘리트들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특사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이 2인자 자리라고 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2인자 자리가 되는 것인데 한때는 최용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가 지금은 또 황병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띄고 있거든요. 따라서 2위다, 3위다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김정은의 총애를 계속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오히려 중요한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세 사람 김양건 비서를 포함해서요. 이들의 위상과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김양건은 워낙 진임이 두터워서 계속해서 대남 담당 통일전선부장을 맡을 것 같고 상당히 이제 지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김양건 비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총애를 계속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리제일은 이 사람은 이제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 신문사 부주필도 했던 그 사람이고 2004년부터 이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김기남이가 요즘 조금 밀려 있거든요. 건강이 나빠서인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김기남을 대신할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그 전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리병철이는 2008년에 이제 공군사령관을 했고 그 뒤에 이제 항공 및 반항공 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군수 담당의 그 제1부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2의 조명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군에서는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배짱도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이죠. 작년 5월 달에 그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전투비행 전술 대회를 했었습니다.
네.
이때에 북한 전역에 있는 전투기를 다 모아다가 시범을 보임으로써 김정은의 환심을 샀습니다.
네.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이 김재리 원장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이들의 위상도 아주 확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다섯 사람이 앞으로 당분간은 그대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배려를 받으면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그 지속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잘못을 범해서 심지어 자기 잘못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부하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철직을 당한다든가 이제 그 숙청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그 2013년 11월 말에 그러니까 장성태기가 숙청하기 직전에 김정은 제1위원장하고 그 8, 8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또 환병사를 포함한 8명이 백두산 삼지연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은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만은 마원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 평양 아파트 건설에 이제 부정이 있었다 그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게 북한의 관례이기 때문에 삼지연에서 갔던 그 김원웅이라든가 한광상 뭐 재정경리부장 이런 등등의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건재합니다만은
네.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인방이라는 사람들도 이번에 좀 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한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양국 동맹 관계가 한층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미한 두 나라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작한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4년 6개월 만에 타결했습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와 한국의 박노벽 원자력협력대사는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정협정 가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본문 21개 조항과 2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된 새 협정은 한국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활동이나 우라늄 저농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박노벽 대사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그리고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의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협정에 따르면 현재 두 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재처리 기술과 관련해 한국 측이 자체 보유한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첫 단계의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선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차원에서 두 나라 간 합의를 통해 미국산 우라늄을 무기 전용이 불가능한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존 협정에는 농축에 관련한 구체적 명시는 없지만 특수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 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미국 측으로부터 건건이 또는 5년마다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연구나 개발을 하는데 제약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 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연구와 관련해 일일이 미국 측의 사전 동의를 받던 것을 협정 기한 내 포괄적인 장기 동의 형태로 바꿔 한국 측의 자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 미국산 핵물질과 원자력 장비, 부품 등을 미국의 동의 없이 재이전할 수 있게 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는데 훨씬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협정 가서명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타결이 호혜적이고 상호 주권을 존중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 협정이 미한 간의 깊은 파트너십과 강력한 동맹에 어울리는 것이라며 양국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is agreement will be a significant achievement for both of our governments and provide a strong foundation.
리포트 대사는 두 나라가 이번 협정에서 핵 비확산과 핵 안보와 관련한 공약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며 새 협정은 양국 정부의 중대한 성과이고 향후 수십 년간 평화적 핵협력과 비확산의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42년이던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보다 크게 단축됐습니다. 가서명된 협정은 한국의 경우 법제처의 검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미국 측은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이 검토한 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의회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양국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올 하반기쯤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이 북한에서 경제사회 인구 복원 조사를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유엔은 평양을 비롯해 4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3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 인구기금이 북한을 대상으로 경제사회 인구 복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사회와 경제, 복원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1994년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했을 때 일부 기술적인 지원을 했으며 2008년에는 북한 당국과 함께 인구주택 총조사, 즉 인구센서스를 실시했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아시아 사무소의 로이 와디아 대변인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와디아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 중앙통계국 외에도 보건부 산하 인구센터와 김일성 대학 소속 인구연구소 등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2년간 경제사회 인구 복원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말 조사 준비 과정에 착수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지도와 인구 통계 작성용 표본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설문조사 문항을 마련하고 조사원 훈련 과정을 거쳐 11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 11개 도 내 1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도에서 평균 1,250가구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한 가구를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4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입니다. 또 3명의 인구기금 요원들과 다수의 조사 전문가들도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사회상을 세분화해 심층적으로 조사한 데 있습니다. 북한 13,000여 가구의 가구당 거주자 수와 주거 환경, 사망률, 결혼, 출산, 피임, 노인, 성관계 선호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와디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경제와 사회, 보건 등 북한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비롯해 오는 2018년 실시될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170만 달러에 달한다고 와디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0만 달러는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유엔 인구기금의 오마르 가르제딘 공보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한국통일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엔 인구기금의 북한 인구조사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제딘 공보관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사회상과 관련된 통계와 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access to data and since the latest economic socio-demographic data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지난 2008년 발표된 인구 통계 조사 결과로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르제딘 공보관은 이번 조사가 오는 2018년 실시될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올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과 결혼 이주 여성 또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커피 전문점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일터 아리랑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뭘 주문하실 거예요?
아,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서울 연희동의 한 병원에 가면 진료만 받는 게 아니라 전문 교육을 받은 바리스타, 즉 커피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신선하고 구수한 맛과 향의 커피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곳 1층 로비에 있는 카페 아리랑은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들과 탈북민,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리랑 카페는 소외계층에 있는 노인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그 탈북 여성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다문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카페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장애인분들이 서비스에 뭐 앞에 최전선에 나설 수도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카페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카페 안에 들어가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 메뉴들을 또 직접 저희 센터 안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지금 방금 뽑았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뽑은 커피입니다. 드셔보세요. 네.
아리랑은 알과 이랑의 합성어인데요. 알은 신, 이랑은 함께를 의미합니다. 신이 만든 최고의 커피와 차, 갓 복과는 신선함,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그리고 나눔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이 공간은 탈북민이나 다문화 가정,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이곳을 통해 나눔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복지센터 등에서 커피 전문가인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인데요. 아리랑은 자칫 외로울 수도 있는 한국 생활에 일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적응도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열심히 배워가지고 정말 매니저 직급까지 제가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이런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해서 창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간절하죠.
선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또 뭐 며칠 동안은 선발이 안 맞아서 힘들어도 이제 저도 뭐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분들 이제 가르쳐 주면서 저도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피부색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탈북 여성들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페 아리랑에서 일을 하면서 인종과 문화 격차는 이제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이 너무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너 힘들지 않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적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밥벅이 싸는 거 좋아해요. 제가 나와서 일해야 보람 있는 거 넣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제 가치 있구나 이렇게 넣게 되고 만약에 맨날 집에서 누우면서 뭐 텔레비전 보고 누우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아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진짜 심심했구나 그 재미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와서 일하는 거 좋아해요.
북한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적은 편이다 보니까 탈북민 직원들은 사실 처음에는 아리랑에서 장애인 직원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고 다가가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하지만 일을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돕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면서 수월하게 일을 해나가는데요.
서빙도 어떻게든 잘 모르겠고 이래서 떨리고 막 이래서 많이 알려줬어요. 모를 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세 잔하고요. 카페라떼 한 잔하고 카페 모카 한 잔하고 카라멜 마끼아또 한 잔 주세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바리스타의 솜씨를 맛본 손님들의 반응도 참 좋은데요.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뭔가 좀 특이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분들이 여기 카페 운영하시고 바리스타도 하신다고 하니까 뭐 의미도 좋은 것 같고 커피 맛도 좋네요.
향도 되게 좋고 바리스타 선생님께서 되게 비율을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겨 마시고 있어요. 전문 직업인으로서도 이렇게 뵈니까 색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카페 아리랑은 지난 2012년 여름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후로도 2호점과 3호점을 경기도 남양주시에 내 더 많은 탈북민들과 결혼 이주 여성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으로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는 아리랑 직원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 하나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뭐 한두 장소를 난다 해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일단 1톤 차 작은 걸 그것도 물론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걸 좀 겪어보고 아 이제는 되겠다 싶으면 그런 걸 더 구매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제품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장애인이 만들어서 저평가되고 이런 제품들 또 하나는 그 제품들이 제대로 유통구조를 찾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런 온라인 판매망을 구성을 하려고 해요. 판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갖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홍보도 내년부터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달래지 그렇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이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홍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났습니다. 예멘의 후티반군이 예멘 제3도시 타이즈의 정부군 사령부를 장악했습니다. 동유럽의 폴란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가 선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중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동해의 6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번에 자카르타에서 만났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은 약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의 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앞서 두 지도자는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때도 만났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습니까?
중국과 일본 두 정상은 두 나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과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양국이 상호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지 않은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언론에 공개된 회담 시작 부분에서 모처럼만의 기회인 만큼 중일 관계 발전에 대해 아베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두 정상이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에서 각각 연설을 했죠. 먼저 아베 총리의 연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아베 총리는 과거 전쟁 시기 발생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955년에 반동회의에서 확인된 10대 원칙 가운데 침략과 무력 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 국제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한 뒤 일본은 이 원칙을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떤 때라도 지켜나가는 국가일 것을 맹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군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식민지배와 전쟁에 대해 사죄를 언급하느냐 여부가 큰 관심사였는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일본 지도부는 오래전부터 평화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사죄는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두 대륙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만큼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즉 AIIB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요. 아울러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정치적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한국과 북한 대표도 연설을 했죠.
네, 한국 대표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황오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와 협력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당국의 반통일적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하기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선 남북한 대표가 만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아직 성사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 중에 남북한 대표가 접촉할 계획은 없지만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회의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 등의 자리에서 남북한 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남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은 식민 지배에 대한 아베 일본 총리의 사죄에 관심이 많았는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여론이 일고 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미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과거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진솔한 입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0일 사설에서 아베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 성공 여부는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전쟁 역사를 얼마나 정직하게 마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아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과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도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고 있다고요?
미 하원에서는 21일 밤 특별연설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날 민주당 소속인 마이크 혼다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은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오는 29일로 예정된 미 의회 연설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구 일본군 위안군 문제에 관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멘 사태 속보인데요. 후티 반군이 제3의 도시로 진격했군요.
현재 예멘 제2의 도시 아덴과 제3의 도시 타이지에서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지상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이 21일 타이지의 정부군 여단사령부를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후티 반군이 정부군으로부터 여단사령부를 장악한 직후 이 지역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달 동안 후티 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공습 작전을 단행했다가 21일 그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조치가 철회된 건가요?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습 중단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예멘의 아덴과 타이지에 대한 공습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덴의 나예프 알바크리 부지사는 아덴에서 후티 반군과 연계 세력이 사용하는 탱크를 겨냥해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공습한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사우디는 예멘 북동부의 시아파 후티 반군들이 지난 1월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압둘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이끌던 정부를 붕괴시킨 뒤 계속 세력을 확장하자 지난 3월 전격적으로 예멘에 대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사우디는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란이 같은 종파인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예멘의 대리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개입을 정당화했었습니다.
네, 미국도 그 이란이 그 후티 반군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예멘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그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날 MS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제공하는 무기가 현지의 해상 운송을 위협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후티 반군에 무기가 제공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란에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로 가보겠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군요.
네, 동유럽의 폴란드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즉 MD 체계 도입을 승인했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보로니스와프 코모로스키 대통령은 폴란드가 미국과 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입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거래 규모는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폴란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점증하는 그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으로 안보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등을 고려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폴란드 접경 지역인 칼리닌그라드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폴란드에 그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다음 달 워싱턴을 방문해 미 국방부와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떤 겁니까?
네, 폴란드는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온사가 제작한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입할 예정인데요.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에 배치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 폴란드가 구입하려는 패트리엇 미사일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패트리엇 미사일은 처음에는 적기를 요격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로 개발된 미사일인데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유도탄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요. 또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 6.0이고요. 순항 속도는 마하 3에서 3.5,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70에서 80km입니다. 지상에서 24km까지 상승해 목표물 요격이 가능합니다.
네. 미국 정부는 폴란드 이번 결정을 환영했군요.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폴란드 국방부가 레이시온사의 패트리언 미사일 체계를 구입한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안보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집단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아직 러시아는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폴란드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할 경우 선제적 대응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끝으로 홍콩 정부가 선거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알아볼까요?
네, 홍콩 정부가 22일 2017년 행정장관 선거 방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7년에 처음으로 간접 선거가 아닌 직접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가 지난해 8월 의결한 사항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추천위원 1,200명이 행정장관 후보 5명에서 10명을 추천한 뒤 자체 투표를 거쳐 과반을 획득하는 2, 3명에게만 시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최종 후보에 포함돼 시민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하더라도 중국 당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행정장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친중파 인사만 홍콩 행정장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런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 홍콩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는 친중국 성향의 추천위를 통해 반중국 성향의 인사의 입후보를 차단하려는 방안이라며 이 방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민주파 의원들은 이날 선거한 부결 의지를 보이기 위해 노란색 X자 마크가 찍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입법회에 출석했다가 정부가 전인대 의결안을 고수키로 하자 실망감을 표하며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네, 홍콩 정부 개혁안이 최종 확정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콩 입법회에 제출된 이 개혁안은 6월 말까지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정부안이 입법회를 통과하려면 전체 70명 중 3분의 2 이상인 적어도 47명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로선 친중파 의원이 43명에 불과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안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해 우산 혁명이 있었는데 이 혁명이 재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우산 혁명 때 홍콩 시민과 학생들은 중국 전인대의 방침에 반발해 정치적 제한 없는 진정한 민주적인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도심을 정거한 채 79일간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우산 혁명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23일은 차차 흐려져 북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10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후 들어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4도입니다. 신의주는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8도에서 16도입니다. 개성은 막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6도에서 19도입니다. 함흥과 원산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8도에서 24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청진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5도에서 15도 보이겠고요. 해산도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5m로 일다가 오후에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하고 또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또 원리를 알아봅니다. 이어지는 아침 방송 미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미국은 지금 보내드립니다.
We sampled a dozen of them. Some of them were super fun, just like you walk in the door and it's this.
일본의 고양이 카페 여러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 카페는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치 고양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고급. 네,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지금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그리고 세계 뉴스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의 김연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s their own quarter, the 25-cent coin.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